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평소 때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지만은 아직도 오지 않는 님인가요? 님 기다리는 마음인가? 예, 나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여전히 오지 않고 계시는 님인가? 아니면 거의 다 저만 찍어서 구세주로 믿지만은 이미 마음을 떠나버린 남인가? 아니면은 매일 나에게 찾아오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가?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평소 때 그분과 늘 동행할 것이고, 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기다리지만은 오지 않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 그리움만 가지고 계실 것이고,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믿기는 하지만은 따로 살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8절부터 23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습니까? 그 질문을 보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장면이 우리 23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24절부터 35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이 시대 사람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답답함, 예수님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의 소식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7장 17절에 나와 있었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살렸다는 소식. 그리고 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또 살렸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나?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세례 요한의 답답함 또는 의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묻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그이란 말은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그이에 대해서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회개의 대상은 헤롯 왕, 당시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그 부정한, 잘못된 바로 헤롯 왕에 대해서도 이 세례 요한은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이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분이 맞나? 의심과 답답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저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방식이나 또는 속도가, 아니, 이렇게까지 느리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아직도 나를 감옥에서 끝내내지 않고 있고, 이 땅에 왜 메시아 오셨으면은 메시아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느냐. 지금쯤이면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드러내셔야 될게 아닌가. 메시아라면은 거짓과 불법을 정화시키는 불이 그의 삶에서 나와서 정말 헤로당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까지도 다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닌가? 자신은 지금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면은 어떻게 오셔서 자기를 끄집어내지도 않고 또 이 시대는 이렇게 바뀌지도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모습이라니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종종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 고향에 갈 때 차 엄청 막힐 때 답답하잖아요. 차가 너무 막히 저는 사실은 다른 때는 좀 잘 인내하는데 정말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차가 밀리면 막 속에서부터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저만큼 답답한 한 사람이, 한 녀석이 있는데 티맵이에요. 티맵. 티맵은 답답하니까 안 막히는 길을 막 우리를 인도해요. 안 막히는 걸 하는데. 제가 근데 저 여수 고향 가다가 인도하는데 시골길로 막 인도하더라고. 안 막히는데 훨씬 늦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거 너무 싫어해요. 티맵도. 저하고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답답함, 답답함. 왜 이렇게 빨리 안 풀리냐? 안 풀리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우리도 이런 생각이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저 죄인들, 아니 주님께 살아계시다면은 저 죄인들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아니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면은 이 땅을 이렇게 놔두는 것 과연 맞습니까? 늘 속에는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도 아직까지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속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나 속도 때문에 사실은 견디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고 계십니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막 왔을 때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바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이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보고 들은 게 뭐예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주시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속 시원하게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될 텐데 그 대답 대신에 지금 질병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 악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해주시면서 야 가서 제자들아 너희 선생한테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었던 거 알려줘라 이야기하시면서 뭘 봤느냐 바로 맹인이 보는 모습을 보았죠.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못 봐도 가난한 사람들 정말 복음이 그들의 가운데 전파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합디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4장 18절 19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실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사실은 어쩌면 반복하는 것이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온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은혜에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면은 메시아 오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35장 5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면은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대로 내가 지금 메시아의 이기를 걷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서 이야기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실질적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보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귀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단지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과 그 다음에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진짜 사역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아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서히 그런 지금 과정들을 거치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승천하셔야 되고 이런 여정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속도는 세례요한이 보는 것처럼 느린 것 같습니다. 되게 더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향,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메인스트림을 따라서 지금 느리지만 차근차근 그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보고 들었던 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이 중요한데 23절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식, 오늘 세례 요한의 기대보다 되게 느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막 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급한 막 바람을 익히고 엄청난 심판을 막 예고하고 사람들을 정말 로마 압제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헤롯 왕도 정말 쫓겨나게 만들고 이렇게 사실은 하기를 세례 요한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큰 방향은 가지고 있지만은 속도는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는 느리고 답답하리만큼 더딥니다. 빠르지 않는 속도지만은 어쨌든 바른 방향,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천국이 땅에 임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정말 점진적으로 자기의 사역들을 서서히 지금 일구어가고 계시는 바로 이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성질 급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더디기 때문에 아니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믿고 그 길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거죠.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성적은 빨리 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언제쯤 변화될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좀 강한 능력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냥 좋은 머리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강한 카리스마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속도 말고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냐. 아무리 기도해도 약하고 이 악하고 이 힘든 현실들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아니 하나님보다 더 빨리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들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바라요. 예수님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메시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여전히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당신의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분은 지금 그분의 방식대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정말 뜻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음이 명확하다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것,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이나 느린 속도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 오늘 세례요한이 기다렸던 바로 오실 그이는 이미 오신 메시아입니다. 2023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셨다가 이제는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우리 주변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좀 답답한 현실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기보다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좀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세례요한 보십시오. 이 사람 한때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낙심이 생기는 것이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변화, 온전한 변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는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진짜 신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원수가 갚고 싶었던 사람들, 그동안 정말 나를 좀 답답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르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진짜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진짜 주님께서 원하셨던 신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도가 우리의 기대했던 것보다도 아무리 늦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다리고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속도, 주님의 때,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날, 반전, 역전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날 탄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지는 삶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너무 억울함만 당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정말 실망시키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믿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인데요, 이제 24절부터 35절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유대의 광야 그쪽에는 굉장히 갈대들이 많다고 하는데 갈릴리 그쪽에 어쨌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나 부드러운 옷 입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는 것이죠. 광야는 왜 나갔을까요? 바로 선지자냐? 예,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바로 세례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 나갔답니다.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인가?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예언했었는데 바로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결국 세례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고했던 대로 바로 나를 준비하기 온 내 사자, 내 메신저다. 그렇게 극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엄청난 평가죠. 아주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고했던 바로 그 선지자이고,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낸 주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냥 쉽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사람에게 흔들리고 저 사람에게 흔들렸던 그런 사람이 이 세례요한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함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어쩌면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호의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아주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이 훨씬 중요하죠? 자, 그런데 28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도록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지금 예비했고 메시아가 저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 앞에서 회개를 해서 메시아를 만나라라고 사실은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역할은 엄청 큽니다. 예, 지금까지 구약에 살던 어쩌면 모든 언약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세례요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이 새 시대 안에 메시아 시대 안에 들어온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통해서 진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회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곳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까? 키가 큰 자이고 말고 진짜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공공공공 공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어린 시절 때 철없을 때 자기들 참 못 모르고 이렇게 찬양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왕자이고 우리가 공주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고 뭐 엄청난 권력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주는 평안과 기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원하신 유업, 모든 기업보다 큰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자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했어요? 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세계 경제선진국 17개 나라 중에서 한 9천 명 정도 조사를 했대요. 그 중에서 자기는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17개 나라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이 물질이 있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건강할 때 행복하다. 가족이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뭐 어떻게 행복하다. 이렇게 이리가 다른데 한국은 유일하게 17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돈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근데 외로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하잖아요. 혼자 살면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외로웠는데 왜 외로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은 외롭는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예, 돈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나는 외롭다. 이렇게 1위가 대답, 그렇게 하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저처럼 이제 한 50대, 60대 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좀 이렇게 외롭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20대 1위가 뭘까요? 똑같아.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외롭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 그 통계를 보면서, 조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복이래. 진짜 우리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희는 가장 이 땅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례요원보다 더 큰 사람들인데, 우리는 천국도 가지고 있고, 영생도 소유했고, 기쁨과 평안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왕, 나는 왕자라고, 공주라고, 그렇게 우리는 막 자부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돈만 없어도, 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외롭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설문조사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 없어도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아멘? 네, 작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이미 얻은 영생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고 그리고 이곳에 함께 가족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가족들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진짜 우리는 세례요원보다 훨씬 더 큰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천국의 후계자인 우리는 굉장히 큰 자이지만 오늘 세례요한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했을 때 29절 말씀 보실래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보내면서 진짜 자신들의 가난함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비참함을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마저도 거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31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 세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3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시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떤 놀이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두 편 나눠가지고 한쪽 아이들이 야 내가 피리를 불면은 너희들이 막 춤을 춰라. 왜냐하면 그게 즐거운 일이니까 우리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막 피리 불면 너희들이 막 좀 춤을 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막 곡하면은 너희들이 아이고 애곡꾼이 있어요 우리 장례식당에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와서 이제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막 울어주는 막 이런 장례식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막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시큰둥하게요.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쟤들 마음이 좀 그런 모양이나 싶어서 그러면 내가 애국군 노래를 할 테니까 막 아이고 하고 막 곡을 합니다. 근데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노래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분위기는 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는 너희들 안 놀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바로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시큰둥한 이 아이들처럼 야, 저 세례 요한은 막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귀신 들어서 우리에게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세례 요한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무슨 지금 금식할 때야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마음껏 먹고 막 마십니다. 세리와 죄인들 불렀다가 막 천국 잔치를 막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뭐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당신은 맨날 술이나 좋아하고 그냥 세리나 죄인들 친구다. 이렇게 하면 또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지내자 해도 비판하고 또 좀 실패해라라고 비판하는 여기도 들지 않고 저기도 들지 않는 그냥 이렇게 늘 비판자의 입장에서만 서 있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35절 말씀 결론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오직 자기 자녀로 인해서 옳다 인정을 받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아,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지혜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어떤 말씀을 주셔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저렇게 길게 하냐, 오늘은 왜 또 저렇게 하냐 이렇게만 늘 생각하면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결국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속,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지혜의 자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온전히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믿고 천국 복음을 믿고 마음껏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가 여전히 반응하고 믿고 천국을 경험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례 와서 회개하라고 해도 시큰둥,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고 해도 시큰둥 이렇게 한다면 그는 절대 지혜의 자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비판자, 어리석은 그냥 방관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은 둘 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지혜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받아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서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시구나, 아 내가 얼마나 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말씀하고 있는 회개 세례를 통해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악들, 욕심들, 또 탐심들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반응하면서 막 울면서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저 구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리와 죄인처럼 교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진짜 새 포도주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지혜의 자녀다라는 그런 오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지혜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비판자인가요? 회개 세례를, 회개 메시지를 듣고 제대로 회개하고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자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면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냥 늘 방관자이고 또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내친다면 결국 그는 항상 이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비판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대학 시절 때 조금 이게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웃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 제가 사회학과를 다녔거든요. 사회학, 80년대 사회학과들은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데모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총회할 때마다 퀴즈를 내서 퀴즈를 하면, 데모할 때마다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 막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막 웃으면서 쟤하자 외칩니다. 그래서 한 분이,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 번도 데모에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예, 이분이 학생 차장인가 되는데, 데모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나가서, 예, 데모하면 안 된다고 맨날 하는, 이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늘 할 때마다 이제, 저분은, 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항상 학생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아, 우리 학교를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늘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분들이, 아, 이분이 계셨는데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분, 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오늘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분들, 네,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해도 그냥 이래서 싫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도 이래서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는 충분히 된다, 나는 뭐 이미 구원 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떤 메시지가 와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참 주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들에게 참 좋은 성도일까, 하나님께 어떤 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말씀에 잘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은 성도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반응해 줍니다. 강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 앞에 강한 대로 순종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전해도 그냥 부드럽게 순종하고 감사하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앞에 계셨을 때 정말 목사님께서 복음에 선명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가셨을 때도 그 말씀 앞에 잘 반응해 주셨고, 그리고 저처럼 조금 좀 부족한 사람이 왔어도 막 이렇게 해도,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저는 참 좋은 성도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주부들이 밥을 할 때 있잖아요. 밥을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떤 밥이 나와도 엄마 맛있어 이렇게 하는 우리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예, 된 밥이 나오면은 돌 같다고 싫어하고, 진밥이 나오면은 죽 같다고 싫어하고,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부모들한테는 참 좀 조금 그런 우리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조금 반응하고, 아,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반응하시고,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거라.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계시는 여전히 그리운 님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믿어봤지만은 이제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먼 남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나의 삶을 진짜 새롭게 해주실 만한 정말 그런 나에게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지혜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비판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제 속에 조금은 비판자 기질이 있다면은 저를 이제는 좀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혜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뒤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요한 자신의 속도와 좀 다르다고, 자신의 기대와 좀 다르다고 좀 답답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혹시 나도 그런 모습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여전히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살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뒤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